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을 중심으로 헛되고 헛된 인생의 결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결론을 기록하는 장입니다. 이 12장을 메시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를 둘러싸고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자신이 이 마지막 장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았고, 그러나 최근의 학자들 가운데는 솔로몬 왕이 한 말에다가 후대, 특별히 바벨론 포로 후기에 솔로몬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소간 첨부된 기록으로 보고 있는 것이 최근의 정설입니다. 전도서 전체는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서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본 인생, 그런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헤벨의 인생, 헤벨. 전에 같이 나누었죠? 숨길 같은, 입김 같은 허무한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에서 본 대로 이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올람이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자를 만나 영원자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은 비로소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전도자의 관점으로 본 두 가지 유형의 인생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헤벨의 인생,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올람의 인생,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에서 보는 허무주의적이고 쾌락적인 인생관을 자주 피력하면서 하지만 결국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시작되는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된 전도서는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8절에 그 고백을 되풀이합니다. 1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헛되고 헛된 헤벨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피력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을 가져보았고 모든 것을 누려보았지만 결국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서 하지만 솔로몬은 그에게 주어진 하늘의 지혜로 온갖 지도자들과 현인들을 만나보고 대화하고 또 진리를 자기 자신 탐구했다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본문 9절 다 같이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자, 그런 솔로몬 왕이 혹은 솔로몬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내린 인생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기 결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소프라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conclusion,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에는 무엇인가라는 명제로 설교를 해왔던 코헬렛, 설교자, 전도자, 코헬렛이 내리는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여기서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11장 9절에 보면요, 청년이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년이여. 이것은 전도자의 설교의 대상으로 청년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2장, 이 마지막 장 3절부터 7절까지 인생의 노화 현상을 기록하면서 5절에 그런 자들은, 다시 말하면 늙어가는 자들, 노인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젊은이도 늙은 사람도 인생은 모두가 헛되고 헛된 인생인데 이런 헤벨 인생을 극복하고 올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결론입니다. 자, 인생을 거의 다 살아보고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 이 전도자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청년의 때에 만난 창조주를 평생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청년의 때에 만난 창조주를 평생 기억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청년의 때 만난 창조주를 평생 기억합시다. 자, 청년의 때라는 것은 아직 악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선택이 가능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전도서 11장 9절을 다시 보시면 청년이여, 다 같이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은 순수한 선택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이성적 선택보다도 특별히 청년기에 청춘의 열정을 따르는 감성에 지배되는 선택을 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청년의 때 우리가 행한 모든 일, 우리가 선택한 모든 선택도 심판의 대상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전도서의 기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해야 한다라고 역설합니다. 나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다가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조주 앞에 우리가 선한 인생으로 우리의 일생이 드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창조주의 인도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노년기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청년 시절부터의 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노년기, 우리 인생의 품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년기, 자, 전도서의 표현을 빌리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혹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노년기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 노년기에 우리 인생의 어둠이 가라앉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업가이고 시인이었고 휴머니스트이고 크리스천이었던 새뮤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쓴 청춘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선가 아마 들어보았던 시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th is not a time of life. It is a state of mind. Youth, 청춘이라는 것은 인생의 한 시간이 아니라 state of mind. 마음의 상태가 바로 청춘이다, 이 말입니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청춘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물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성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그리고 마지막 대목이에요.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에 눈에 덮이고 비탐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스무 살이라도 늙은이가 된다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고 있는 한 그대는 여든 살이어도 푸른 청춘이라네. 그가 이 시를 그의 나이 만 78세에 썼다고 합니다. 저하고 비슷한 나이의 시를 쓴 거예요. 네. 내 나이 알겠죠? 네. 내 인생의 알파, 봄철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인생의 오메가, 겨울도 그와 함께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청춘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또 그를 우리 남은 인생의 인도자로 믿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늙어도 청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청춘이십니다. 네, 자 헛되고 헛된 인생의 결국 그 결론은 두 번째로 곧 다가올 인생의 황혼기를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곧 다가올 인생의 황혼기를 대비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봐요. 시작. 곧 다가올 인생의 황혼기를 대비합시다. 자, 본문의 3절 이하 6절은 인생의 노화 과정을 전도서 기자의 탁월한 문장력으로 묘사한 대목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목이에요. 자, 3절부터 5절 이하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 뭘 말할까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집을 지키는 자들. 손과 발이 떨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집 지키는 자들이에요. 손과 발이. 예, 손과 발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뭐예요? 허리. 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뭐예요? 치아가 빠진다 이 말이에요. 네, 이빨이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고상한 말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창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뭐예요? 시력의 감퇴 과정. 시력의 감퇴 과정. 또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뭐예요? 네, 청력이 노화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뭐예요? 노화가 되면 새벽잠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찍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옛날에 새벽 기도하는 분들을 존경했어요. 근데 지금 내 나이만 되면 서너시면 나 3시, 4시면 다 깨요 벌써. 네, 저절로 깨어나더라고요. 네, 노화 현상입니다 그것도.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며, 뭐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해진다. 목청을 얘기하는 건 목소리. 목소리가 떨린다 이 말이에요. 본래 제 목소리는 아주 청아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많이 쇠퇴했어요. 목소리가 지금은. 네.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뭐예요? 고소 공포증. 높은 곳. 이게 괜히 두려워요. 층계도 두렵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싫고, 2층 집도 별로고, 노화 현상이.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자, 평평한 길거리에서도 평정심을, 평균 걸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뒤틀거려요, 괜히. 살구나무가 꽃을 피울 것이며, 피웠잖아요. 살구나무가 지금 꽃을 피웠습니다. 머리가 휘어지는 노화 현상.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무력감, 무력증 현상. 정욕이 그치리니 성욕의 상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구절에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성경학자는 이것은 우리 몸의 신경조직과 근육이완현상, 심장 기능의 무력화 현상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에서 전도자는 이런 인생이 맞이할 인생의 결국을 선언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면서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본래의 창조의 원소였던 흙으로 돌아가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영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영혼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어르신네들이 사망하면 돌아가셨다고 말해왔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계시예요. 돌아가셨다. 소멸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5절.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인생에게 그 결국은 8절의 전도자의 말을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다 같이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런데 그 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가를 느낄 때 인생의 허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루길 같은 인생. 인생 100년을 살아도 돌이켜보면 하루길에 하루길 걸음에 지나지 않는 인생. 그렇다면 아침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아침이 잠시 후 황혼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황혼을 준비하고 그 황혼은 잠시 후 영원 속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인생이 올람 인생이에요. 다 같이 올람 인생. 옆에 헤벨 인생이 아니라 올람 인생을 사십시다. 시작. 헤벨 인생이 아니라 올람 인생을 사십시다. 올람을 바라보며 헤벨의 허물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전도서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는 허무한 인생, 이것이 헤벨 인생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헤벨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뭐예요? 올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자, 헛되고 헛된 인생의 마지막 결론,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다 같이 시작.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본문 10절에서의 전도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이런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진 그 말씀의 역할을 11절에서 다시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11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찌르는 채찍처럼 우리의 양심을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박혀있는 모처럼 우리의 신비에 새겨 우리를 반성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다 한 목자, 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지혜자를 통해서, 때로는 스승들을 통해서, 아니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든지 이 진리의 말씀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유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세요. 12절에서 전도자는 책을 짓는 것도 많이 공부하는 것도 결국 경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경계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어요. 12절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내가 어떤 분에게 책을 선물로 보내주었는데 그 앞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전도서 12장 12절. 이거 왜 썼나 그러고 찾아봤더니 네, 많이 공부하는 것도 책을 짓는 것도 끝이 없는 일이다. 예, 아주 유머스러운 응답을 보내왔습니다. 자, 이런 헛되고 헛된 인생의 결론을 전도서의 기자가 전달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 결국, 이게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의 결론,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게 결론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나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있다면 이 책입니다. 오스왈드 챔벌스라는 사람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영어 본래의 제목은 My Utmost for His Highest. 그분의 최고의 것을 위해서 드리는 나의 최선, 뭐 이런 제목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이 책 한 번은 집에 있고 갖다 놓고 읽을 만해요. 무슨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 네. 이 저자 오스왈드 챔벌스는 청년 시절에 영국 사람인데 예술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예술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흥미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는 잠시 후 스폴전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회심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청년 사역에 헌신합니다. 성경 공부에 심취한 후에는 곧장 성경을 공부하다가 밤을 지새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을 듣고 청년들을 만나 나눌 때 그 말씀을 나눌 때 삶에 희열을 느꼈다고 그래요. 저도 그랬는데 처음에 아, 이 말씀 깨닫고 나면 그냥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마침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복음의 황금 어장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진해서 YMCA 소속 군목이 됩니다. 군목. 그리고 이집트 자이튼 부대로 파송을 받습니다. 떠나기 전에 결혼을 해요. 이분의 아내의 이름이 비디 챔벌스. 비디 챔벌스. 아내와 결혼하고 딸을 하나 두었습니다. 근데 전쟁터라 먼저 남편이 혼자 이집트로 떠났거든요. 근데 아내가 기도하다가 조금 지난 후에 4살 된 딸을 데리고 전쟁터에 가서 남편과 합류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비디 챔벌스에게 은사가 있었어요. 탁월한 재능인데 속기사였어요. 들으면 그냥 이것을 재빨리 속기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남편 따라다니며 군대마다 가서 남편이 설교할 때 설교를 다 적었어요. 네. 그 아내 때문에 그의 모든 설교가 기록으로 남아 기독교 영성의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전장터에서 그가 군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한 부대에 가서 계속적으로 전도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까지 다 못하고 11장까지 하고 그가 쓰러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설교에서 전도서 11장 9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심판한다는 말은 당신의 숨은 죄악을 일일이 찾아내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책임도 커지는데 후회 없이 그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방탕함으로 인생을 낭비하기에 인생은 너무나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 당신의 신앙, 당신의 미래를 위해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청년들이여 안일함과 무책임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다리를 불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삶을 향해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는 군대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그러니까 그의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래로 나아가라는 그의 마지막 말을 토하고 그는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병원에서 눈을 감기 직전에 그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걸 알고 이 찬송가를 작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 이분의 마지막 말의 일부가 실려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제가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제가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결론을,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석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일 텐데 함께 모여 떡만 먹지 마시고 예배하시고 말씀 읽고 전도서 읽어도 좋겠죠. 네. 우리가 나누어진 말씀 있지만 시편 23편을 읽어도 좋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 것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용히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지막까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지막까지 살게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후회 없이 부끄럼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올람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